Years ago, our young family moved into.
몇 년 전 우리 가족은 당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가장 새로운 개발 지역에 있는 동편으로 여러 산들이 보이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일을 가기 위해 옷을 입고 문을 굽히 나서려고 했을 때 6살 된 아들 크레이그가 4살 된 남동생 앤디의 손을 붙잡고 제가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크레이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만일 여러분이 신권을 소유한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앤디에게 이것을 말했는데 얘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아빠는 신권을 가지고 있죠. 맞죠, 아빠? 그 다음 그는 어린 동생에게 돌아서서 창문을 가리키면서 저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산들이 보이시죠? 아빠, 동생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합세해야 할 신권을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들들에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주님은 그분께서 신권을 부여하였던 사람들에게 신앙에 의해 산이 옮겨지리라고 가르치셨고 그러한 것에 대해 기록된 예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는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면전에서 살게 해주는 신권의 교리적인 측면을 더 잘 이해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하는 것이 그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928년에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고 말라기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전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이 경륜의 시대의 신권에 대해 첫 번째로 기록된 이 인용문은 앞으로 10년 내에 펼쳐질 과정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1829년에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회복했고 그 후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이 뒤따랐습니다. 1836년에 모세와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와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 엘리야가 임봉의 열쇠를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 계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1841년에 지상에 다시 회복된 모든 신권의 권세, 직분 그리고 열쇠와 더불어 주님은 선지자에게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되도록 신권의식들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집이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어다. 이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라. 일찍이 커틀랜드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실현되는 조건들을 설명하시면서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 나부에서 이생에서나 내세에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 모두를 축복해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권의 영원한 영역과 권능에 대한 이해력이 커졌습니다. 신권이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분의 딸들 또한 그분이 신권의식들을 계시하는 그분의 백성들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약속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 의식들을 받으며 끝까지 신앙으로 견디는 남녀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고의 성전의식은 영원한 가족 단위를 구성하는 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임봉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의식과 다른 모든 신권의식들을 통해 지상의 가족들은 축복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봉의식은 주님의 목적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현세에서 임봉받지 못한 충실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앞으로 올 세상에서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분의 아들과 딸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다른 교리는 없습니다. 신권은 또한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신권으로 성임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성임의 의식, 성임 및 의식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과정, 즉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에서 때가 지냄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다면 그는 한 반차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이 가족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순화될 것이며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신권 소유자들의 불의는 하늘의 권능이나 영향력을 그치게 하는 반면 의로움은 그들을 강화시켜준다고 가르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는 특성을 설득,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 친절함, 그리고 순수한 지식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이러한 교훈적인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석에 대하여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해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내 영혼을 적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도록 권유하신 후에 그리고 신앙의 권석에 대하여라는 구절을 추가하신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구절에 신앙의 권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추가되어 구체적으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권석이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는 자기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와 부모보다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가장 가까이 할 사람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다툼을 야기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거짓된 친절을 보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다음 끊임없이 덕으로 장식되는 즉 아름답고 신중한 생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죄를 혐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가 간교함이나 간사함이 없는 예 또는 아니오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연적인 불안함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장점과 잠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순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문구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습도가 높은 방에 놓여진 겉보기에 똑같은 모양을 한 두 개의 물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사전에 의도치 않은 준비 과정 때문에 야기된 다른 온도 차이로 두 개의 잔 중에 하나에는 물이 잔 표면에 응축하기 시작하고 반면 다른 잔은 물기 없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습도는 한 잔이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동안 다른 한 잔을 촉촉히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특히 우리들의 가족들을 향한 사랑인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는 특성과 덕으로 장식된 생각은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영혼을 순화시킬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조정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작용에 의해 신권은 성임과 의식 그리고 개인적인 본성의 순화를 통해 개개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즉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일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팔리피 프레세시에 저의 기도를 실어 끝맺고자 합니다. 푸른풀의 소리 없이 하늘에서 이슬 내릴 때 시들은 풀 소생하니 귀하여라 그 섭리 은혜로운 교훈주사 하늘에서 축복합소서 당신 사랑 행하기에 합당하게 합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